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으로는 네 번째 성경 요한복음 15장 173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다음 절을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거기를 다른 주보나 다른 걸로 뽑아놓고 그 뒤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뒤로 넘어가면 고린도후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308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정도 되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사랑 시리즈 마지막 네 번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너지, 사랑의 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너지,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혹시 우리 섬기는 사람들 예배, 11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말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조금 침묵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보면 기타가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치고는 기타가 있는데 그 여섯 줄, 1번부터 6번까지 기타 줄이 그 끌어내는 튜닝을 했을 때 그 그냥 기타 줄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파워가 있잖아요. 이 힘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스리자매가 만약에 맞추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해런자매와 함께. 이 여섯 개가 끄는 힘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힘, 에너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하자면 어느 정도는 끌 수 있다. 이렇게 끌어갈 수 있다. 트럭이요. 아, 트럭을. 자동차. 어떤 자동차요? 소형 자동차. 굉장히 이 센스가 있는 듯 해요. 하나 뜨면 대통령이 부를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 기타 줄 6개가 끄는 힘이 어느 정도? 아까 자동차라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막걸리인 줄 알고. 근데 이 여섯 개가 끄는 힘이 어느 정도를 끌 수 있냐면은 1톤 트럭차를 끌고 갑니다. 그 여섯 개 줄이. 여러분 생각할 때도 그 키타 줄 그게 뭐나 싶은데 그 힘이요. 트럭을 이렇게, 1톤 트럭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에너지, 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재밌고 우스꽝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추억이 있는데 한국에서 경부 고속도로에서 한 번, 그리고 빅토리아에서 쉘본길에서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자동차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 다음 주유소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다음 휴게소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경부고속도로 한참 가고 있는데 다음 휴게소만을 기다리기를 딱 하는데 휴게소 약 2, 3km 전에 차가 탁탁탁 하더니 이 사람 삑 소리를 내더니 차가 딱 서버리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때 우리 아내의 말.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왜 여보 미리 더 많이 넣어놨으면 했는데 왜 이러냐고 미리 그냥 넣어놓으라고. 나는 그렇죠. 차 쓸 줄 알았어. 여기서 뭐 대박을 시켰는데 사람이란 한 번 경험을 했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실수를 한 번 나를 봐주겠는데 두 번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은 세상 제일 멍청하다고 생각한다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두 번째 쉘본길에서 한국에서 손님 두 명을 태우고 차를 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가고 집에 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차가 탁 트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하고 아들 친구 지호가 그 쉘본길 그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뒤에서 차를 밀 것 같아. 우리 아들이 하는 말. 아빠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휴게소까지 막 한국의 경부고속도로에도 그 차 세워놓고 휴게소까지 뛰어갔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넣었었고 쉘본길에도 뚝 주유소까지 뛰어가가지고 기름을 사가지고 넣었던 제 인생의 마지막에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요? 자동차로 갈 수 있었는데 뭐가 없어요? 연료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의 시리즈 설명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명사적 개념으로 들었고 동사적 개념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동사적 개념 두 번째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들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죠. 사랑의 원리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 다 알고 있죠. 나름대로 사랑하는 방법, 기술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뭐가 없어? 힘이 없어요. 사랑할 만한 에너지도 없어요. 이 에너지가 있어야, 힘이 있어야 이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에너지가 부족하면 마음만 있을 뿐, 그리고 생각만 있을 뿐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에너지를 어떻게 충전받을 수 있겠는지, 그리고 이 충전을 받아서 어떻게 이것을 살아갔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참 사랑하고 그리고 나도 참 사랑을 받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네. 네. 박상준사님 아멘. 사랑의 열매 많이 맺어서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어서 그 가정에 이렇게 생물학적 성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또 깊이 사랑받고 그런 사람들 내 삶 주변에서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내 주변에서 막 사랑의 열매가 주릉주릉주릉 열려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우리를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사랑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들 이런 걸 가지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우리가 세상의 책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책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랑에 대한 기술을 다뤄요. 사랑에 대한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다룹니까? 그리고 TV를 보세요. 얼마나 요즘 TV가 로맨틱합니까? 드라마 보세요. 그냥 저는 이 눈물 날 정도로 감동적인 드라마 많아요. 사랑에 대한.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리고 세미나도 합니다. 또 상담가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버님이나 그 뭐 최소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그때 뭐 엄청나게 로맨틱한 사랑을 하고 그래서 뭐 이 부부간 행복하게 살고 그런 거 꼭 아니었어요. 그 예를 들자면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과 결혼하게 된 배경도 재밌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총각 때 25살 때 24살인 우리 어머님이 어디 다른 섬에 있는데 그 아가씨가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됐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 동네에 한번 이렇게 섬을 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뭐냐, 우리 좋아하는 그 아가씨의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저희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셨죠. 외삼촌이 저희 어머님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외삼촌이 뭘 좋아하는가 했더니 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그 병으로 된 이렇게 큰 술을 한 병을 딱 가가지고 그 무릎을 꿇고 술을 따르면서 동생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네! 또 한 잔을 동생을 저한테 주십시오. 안 된다고! 계속 술게 동생을 저에게 안 된다고 했잖아! 계속 아버님은 드신 척 하면서 계속 한 거의 한 명을 했는데 나중에 안 된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냥 아 괜찮다고 하는 거야. 알아라! 그랬더니 그냥 술김에 이렇게 하니까는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니 데려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섬에서 살아가지고 제가 네 번째 태어난 거예요. 제 밑으로 세 명 더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남동생 태어난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아버님 어머님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 예전에 뭐 매스컴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누가 강연을 해가지고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을 살아야 되고 알았을까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에서는 얼마나 많은 교육들, 세미나들, 자료들, 정보들이 우리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을 보면 가정이 더 위기를 겪고 있고 가정이 더 깨지고 있고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있고 사람들 간에 더 사랑을 안 하고 있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고 더 사람들이 나빠져가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렇게 많은 세상적인 방법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왜 세상은 더 악해져가고 더 깊은 사랑을 안 할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바로 오늘 본문 두 군데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 아 이렇게 할 때 참 사랑의 열매가 맺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해법을 오늘 우리는 연구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랑의 에너지를 충전받는 방법,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부터 먼저 언급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관 옆에 있는 배나무에서 오늘 하나 가질 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이 어? 왜 가질 것 같은데? 내년 봄에 어차피 한 6월 달에 그 배를 많이 열리기 위해서 제가 어차피 전지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이게 잘라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지에서 내년 봄에 싹이 날까요? 학생들, 목사님, 쉬운 걸 물어봐요. 근데 주님이 가르치는 방법, 여러분, 이 나무에서 싹이 날까요? 혹시 여기 싹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성주가 난다. 이따가 알려주세요. 이거 가만히 있는데 싹이 난다. 그럼 여기서 꽃이 필까요? 여기서 열매를 맺을까요, 이게? 이게 나무에 붙어주고 땅에 심겨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이 길거리에 아니면 아무 게 길거리나 다른 공간에 그냥 다 던져져 있는데 여기서 무슨 싹이 나고 무슨 꽃이 피고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준 내용이 그런 거죠. 사랑하는 이 당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고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인데 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이게 붙어지 않냐고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조금 있으면 마르고 말라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그럼 조금 있으면 사람들 이거 그냥 뗄까면서 이렇게 갖다가 태워서 그냥 재를 만들어 가지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포도나무와 이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랑에 대한 열매거든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뭐냐면은 제자들이 서로 간에 사랑을 안 해요. 서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서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꼭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이 서로 사랑을 하려면 세계면 내가 너희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려면 너희가 나에게 잘 붙어 있어야만이 너희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가르쳐준 주님의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사랑의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부분을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화를 쓴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15장에서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주님이 네 가지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가지의 원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첫 번째는 뭐냐? 1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는 5절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가지된 너희가 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너희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바로 너희 가지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청소년들 성경 공부할 때 약 10명 정도 성경 공부하다가 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전했는데 우리 청소년들 10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정말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받으면 바로 가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첫 번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가지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주님께 붙어있을 수가 없어요. 저런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가지인데 이런 가지인데 세상에 버려져 있고 쓸모없는 인간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가서 딱 붙게 돼서 그때부터 바로 보게 되면 에너지가 이 가지로 들어가게 되는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지 않으면 바로 저 밖에 버려진 가지. 근데 구원을 받으면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15장 4절부터 7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 안에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말씀할 때 이 복음서만이 아니라 사도 서신 그리고 일반 서신 그리고 성경 전체적에서 모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고 할 때는 항상 뭘 겨냥하고 타깃하고 말하냐면 세상과 반대의 개념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살아라. 주님 안에서 살아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것들, 그런 세상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사랑의 방법, 세상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세상적인 것, 드라마나 TV나 만화나 인터넷이나 이런 세상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하는 사랑은 주님 안에서의 사랑인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등지고 세상과는 반대된 개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15장 4절에서 우리가 그것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주님이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자, 붙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커넥팅이죠. 연결이죠. 릴레이션십이죠. 붙어 있다. 붙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적인 원리로 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생활하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바로 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목자 공부에 참여해서 말씀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거죠. 주님과 영적 교제라는 건 붙어있지 않으면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있어야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거기로부터 뭐가 오냐면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우리 교육관 주변에 잔디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제가 번번치 않게 잔디를 트랙터로 깎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로. 근데 기계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배터리를 사기 전에 배터리가 안 좋았어요. 매력이 안 좋았어요. 배터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가다 보면 시동이 꺼지고 가다 보면 시동이 꺼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시동을 걸려면은 다른 차에다가 점프선 차갖고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깎을 때 우리 아내가 제 벤 차를 타고 트랙터로 계속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딱 꺼지면 여보 그러면 딱 알아볼 때 점프선 시동을 또 아내한테 얘기하고 있다가 또 갖다 꺼지면 여보 그러면 또 그 차가 와요. 그래서 보세요. 그 이 배터리가 힘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다른 차에 연결이 돼야 정상적인 차에 연결이 돼야 이게 뭐냐면 작동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힘이 없어요. 자신을 생각하면 부모를 생각하면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끊어버리면 말지 그냥 안 하면 말지 그냥 그래도 탁탁 자르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가 연결되어져 가지고 거기서 에너지를 충전받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네 번째는 뭐냐면은 15장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네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겠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네 가지의 단계가 이 점층적으로 이루어진 뭐냐면은 구원받고 사람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안에서 삽니다. 주님 안에서 사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해요.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번에 너 남편에서 이렇게 좀 해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해봐봐. 네 자녀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붙어있잖아요.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힌트를 주고 아이디어를 줍니다. 말씀을 줍니다. 내가 사랑이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듯이 안내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합니다. 주님, 제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너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그러면 그 말씀대로 딱 합니다. 그 말씀대로 딱 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사랑의 열매가 하나씩 생기고 그런 열매에서 크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준 바로 사, 사랑의 에너지를 충전받는 방법,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해서 사랑의 충전을 받으면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9절 10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것이니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네 가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충전되어진다. 그리고 12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그래서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실제적인 이해를 제가 바울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살다 보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앞으로 더 깊이 사랑하게 될까?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진짜 될까? 그런데 이게 됐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입증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해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나갑니다. 세계 선교를 통해서 나가는데 그 첫 번째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함께 갔어요. 그래서 마가가 함께 그때 선교회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를 지나서 지중해를 지나서 그 다음에 저 뭐냐 저기 터키의 이 서남부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이 세계 선교회를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우리 청소년들처럼 똑같은 자리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 힘들어 죽겠네 죽겠네 힘들어 아이고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막 사람 나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막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음도 유약하니까 아우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때 저기요 바울 선생님 나 선교 못하고 나 다시 돌아갈래요 그래갖고 오 안돼 너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가가 돌아가 버렸어요 안 되고 뒤 돌아가 버린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고 나서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안디옥교회 딱 왔는데 그때 마가 못하겠어요. 얼마나 쑥스러웠겠어요.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이 딱 그러는데 거기다 선교 어떠셨어요? 물어보지 못할까요? 도망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바울 선생님이 자 이번에는 더 크게 넓게 더 많은 지역에서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가는데 갈 사람 이렇게 모집을 했더니 마가가 저요? 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안 들었으면 이게 이야기가 안 되죠. 그런데 그때 또 속없이 마가가 저도 갈래요. 또 손 들었네. 그러니까 바울이 왜냐면은 뭐라 했겠어, 바울이? 너는 안 돼. 너 그때 1차 세계대전 돌아갔잖아. 너 안 돼. 너 그만둬. 네가 뭘 하겠다고. 자, 바울이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예수님을 만난 지 신앙생활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철저히 율법적이에요. 삶을 살아가는데 원칙주의자입니다. 너 이렇게 했어? 안 돼. 너 이렇게 했지? 안 했지? 안 돼. 철저히 원칙주의. 자기의 원칙대로 살고 왜냐면 철저히 율법주의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딱 약속을 하면 반드시 사도 바울 10분 전에 했을 거라고. 시간 딱딱딱 지키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교 좀 하겠다고 하는데 참 힘들어요. 그래 돌아가는 그 사람 꼴을 봐주겠네. 그래서 마가가 또 하겠다고 하니까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너는 그만 집에 나 있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바나바가 마음이 아팠거든. 그래도 바울 좀 심하지 않은가? 그래도 가겠다면 좀 같이 데리고 가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는 이번에는 마가도 야단을 쳤다고 이번에 데려야 돼. 바나바도 야단을 쳤다고. 바나바, 네가 맨날 그러니까는 저런 애들이 저러는 거야. 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딱 한번 했어야지. 저렇게 비리비리 하고 유약한 애를 어디 세계에서 안 돼, 쟤는. 그러니까는, 바나바가, 아, 듣다 보니까 너무하네. 넌 그렇게 잘났어? 그러니까는, 아니, 뭘 만났으면 끝까지 해야지. 그러니까, 막 바나바도 성질났어. 그렇게 오냐, 바나바가. 막 성질하고 둘이 대게 다 싸운 거야. 그러니까 둘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하고. 그럼 우리 따로따로 가자.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자.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이제 가거든요. 왜냐면 너무 화나라. 근데 그 중심에 마음의 문제로 싸웠단 말이야. 근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혀갖고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세월이 지나니까는 바울도 성장을 하게 된 거죠.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쓰냐? 마가를 내게 데려와라. 그 사람이 나에게 참 유익이 된다. 바울 선생님도 좀 웃기죠? 십몇 년 전만 해도 그 나쁜 마가, 이 절대 안 될 같은 마가를 그렇게 욕을 했던 그 마가를, 바울이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참 유익이 된다. 쉽게 말한 거예요. 바울도 주님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낼 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생활을 하면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에너지를 받게 돼서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히고 진실된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입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첫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충전을 받게 돼서, 그래서 사랑의 에너지가 생기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즉 성령으로 충전되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셨는데요.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읽으셨으면 보셨을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지?
사랑과 이라.
앞에 띄워주니까 뒤에서 영상실에서 뒤에 있다고 맞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이 띄워주면 안 되죠. 퀴즈를 했는데 띄워주면 안 되죠. 뭘 또 지웠네. 자, 사랑의 열매의 질문.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 뭐예요? 사랑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5장을 말을 할 때, 쓸 때, 그 전에 뭐냐면은 육신의 열매를 먼저 이야기했어요. 육신의 열매는 맨날 뭐 하고?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형제간끼리 싸우고, 서로 잘났다 싸우고, 서로 원수 짓고, 분쟁, 시기, 질투, 이게 육신의 열매라는 거예요.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육신의 열매를 맺어요. 이런 열매를 맺어 인간은 더 가만히 놔두면 더 악해져가 되니까요. 사람은 그렇죠. 아무것도 가만히 놔두면 사람은 더 온순해져가고 순해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세월이 가고 날이 갈수록 뭐냐면 더 악해져가요. 세상만 악해진 게 아니라 사람도 더 악해져가요. 죄의 근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에 뭐래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내를 봐도 되면 부모님을 봐도 우리 어머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쓰시는 우리 어머니 어머니로서 사랑스럽네. 그래서 어머니 저 주름이 왜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저 때문인 거죠. 우리 사랑을 부르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머니 보는데 그러니까는 연예인 누구보다 제일 안 예뻐 보이고 옆에 누나보다 별로 안 예뻐 보이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준 없이 학생들이 살아요. 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보면서 아니면 자녀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육신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할 때, 사람을 사랑할 때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많은 책들도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자료들도 봤을 거고, 이 세상에 대한 많은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게 됐을 텐데, 어떻게 하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될지 몰라서 사랑을 안 할까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아요, 다. 어른들은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사랑의 열매가 안 맺힐까요? 몰라서 맺는 게 아니라 나에게 뭐냐면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야. 무슨 에너지? 성령으로 우리가 에너지가 딱 충만하게 되면 바로 곧장 맺혀지는 열매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이 성령으로 충전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도 과연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증을 하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까? 그냥 성경에 있는데 실제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봤죠. 근데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초대교회 때 보면 성령이 오기 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항상 붙어있으면 싸웠어요. 왜냐면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데,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더 이렇게 뭘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끼리 맨날 싸웠어요. 예수님 오직 답답했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좀 사랑해라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사랑의 열매를 못 맺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성령의 오순절이 딱 임하고 그 역사가 있고 나서 사도행전 2장부터 한번 성경을 봐보십시오. 아주 여러분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건데, 사람들이요 마음과 뜻이 다 같이 돼서 내 것을 조금 더 내 것이나 하지 않고 매일 모여가지고 교제하는데, 돈 있는 사람은 자기 돈 갖다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재산 있는 사람은 갖다가 이거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세요. 매일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우리 집 오라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근데 아무 불평도 불만도 없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좋아요. 처음에 주님의 제자 그룹이었으면 괜찮죠. 주님의 제자 그룹이면. 어쩌면 처음에 말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령의 오순절을 입고 나서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서기관도 구원받고요, 사두개인들도 구원받고, 바리새인들 중에 구원, 제사장 그룹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세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했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을 보자, 제자들을 그냥 못 죽여서 안 달아나고, 그 사람들이 사기관, 이 종교 지도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방해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맨날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막 오직 하면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 그냥 불이 탕내라고 저 사람들 태워 죽여버리라고 제가 할까요? 명령할까요? 이렇게 주님이. 가만있어. 우리의 자식. 가만있어. 너는 어째 격분을 깨. 분노를 깨. 그래서 그럴 정도로 막 일을 해놨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저 인간들 그냥 싹 쓸어버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 같았으면, 여러분은 안 그랬으면 모르겠어요. 저 같았으면 딱 그 사람들 들어왔을 때, 당신, 어이 바리새인, 당신 말이야, 전에 우리 공생애 생활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 당신, 그리고 우리 그때 얼마나 우리를 저기 힐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과 무슨 식사 좀 하면 맨날 이 죄인들이 이 거지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얼마나 비아냥거리냐고. 너희들 그런데 네가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저 같았으면 너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저 사람들 기억나? 우리 괴롭혔던 사람들 사랑할 수 없지, 우리 좀 당 쌓고 사자 이랬을 텐데, 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다 한 형제, 한 자매로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는다라는 게 정말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도 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의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럼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랑이 안 간다? 그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증거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랑의 에너지를 충만해 줬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여기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사람이 사랑이 안 되는 거, 그거에서 나도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했어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믿고,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에너지가 나에게 충만해지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예뻐 보인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그 사람을 막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의 시리즈로 마지막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려면 결국 주님 안에 거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사랑하게 되면 열매를 맺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참 제자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말씀을 경험하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